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창한 이 봄날의 기운을 맞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벚꽃 축제도 하며 참 이 즐거운 때를 보내야 하는 이 시점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둡기까지만 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집 밖을 나가보니 이 벚꽃은 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다 이 벚꽃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벚꽃이 피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벚꽃이 피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계절이 겨울에서 정확하게 봄으로 바뀌었음을 이렇게 짐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이 겨울의 끝자락에 그 잎이 나기 시작하며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 돼서는 그 잎이 무성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잎이 무성해졌을 때가 이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닥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징조들 중에서 핵심적인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교도의 이 군대로부터 이 거룩한 도시와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과 마가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때가 속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언의 성취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종말의 날로부터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예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 31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지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종말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이 31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 자막에서 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모든 징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시기와 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과 동시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때와 시기가 이 구체화됨에 대한 논의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빌어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32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인자까지도 인자에게까지도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 전합니까?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그때와 시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둔 계산법으로 내가 그것을 아마 알아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에 참 많은 이단들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자신의 사견을 제시하며 내가 말하는 이 날이 그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이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을 오늘 말씀을 빌어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돌이켜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조차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카이로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의 시점은 이제 문지기의 비유로 봤을 때 이 집의 주인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많은 학자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이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이 많은 문헌들로 확증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 언급하신 대로 이 4절에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31절까지 마치시고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32절에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성전 파괴는 이 세대 안에 일어날 일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재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을 가지고 문지기의 비유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자신의 그 문의 집의 문 앞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잠깐의 잠들므로 인하여서 침입자가 그 집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주인이 돌아와서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그 문지기의 모습을 보며 이 근무태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이 문지기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그 집에 지금 주인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집을 잠깐 나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극복해야 됨이 바로 이 문지기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과연 어떠한 모습, 어떠한 문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문지기의 모습일까요? 내가 이 남은 근무의 일수가 며칠 정도 될까? 내가 며칠을 더 근무해야 은퇴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신실하게 날마다 깨어서 돌아오실 그 주인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온전한 문지기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보아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문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성경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로마이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람의 생활은 졸거나 꿈꾸거나 도취하지 않고 마음이 언제나 깨어있고 각성된 긴장 속에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 주인이 오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신실하게 깨어있는 문지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기서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엑수시아의 뜻은 이 권위나 권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 풀어보면은 바로 어떤 출처에 해당되는 헬라어인 엑스와 그리고 이 본질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이 우시아가 결합된 합성어가 바로 엑수시아라는 겁니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본질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은 문지기에게 본질로부터 오는 권위를 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지기는 본질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더욱더 신실하게 건강하게 오랜 기간 그가 속한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바로 이 엑수시아 그 권위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 엑수시아 권위를 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날마다 깨어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권위로서 이 땅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35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재림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5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2인칭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지기와 제자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라는 것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많은 종말의 기운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실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다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깨어있음의 의미이고 바로 이것이 문지기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물 때, 밤중, 닭이 울 때, 새벽,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을 공교롭게도 밤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간의 계산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이 밤중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바로 그분의 깨어있음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받아 낙심하고 두려워서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다섯 번 세 가지 다른 의미로서 헬라어 블레페테, 아그림네이테, 그레고레이테 이것의 뜻은 이러합니다. 주의하라,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바로 이 단어로서 제자들에게 경계할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37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성전 파괴에 대한 가르침은요, 이 세대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세대에게 그 연관성을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이 세대를 뛰어넘어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깨어있으라라는 이 중심 구절을 가지고 단순히 종말에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명령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많은 본문 가운데 이 성전 파괴의 징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징조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의 징조의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현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행이다, 트렌드다, 시대적인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따라 쫓아 그것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날이 밝아올 때를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정말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이보다 더한 일로 우리는 겪으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세상에서 오는 무거움으로부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단의 도전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민족과 나라 간의 그 이념 갈등을 통한 전쟁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이 종말과 이 마지막 대한 온전한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문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